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51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신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누가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그랬기에 그가 고백하였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여호와 다윗의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21절과 28절을 미리 좀 공부한 셈이 되긴 했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다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를 우선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제가 이번 주에 베트남 출장을 짧게 또 다녀왔는데 공항에 나가는데 이제 전 카톡으로 SNS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미리 체크인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따라가서 순서대로 체크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탑승권이 전화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탑승권을 이렇게 전화로 받고 외국을 나갈 수가 있나 하는 믿음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공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서 물어보시고 한번 확인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들고 또 물론 당연히 여권은 챙기고 공항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안내하는 항공사 직원에게 이 탑승권을 보이니까 그냥 뭐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네, 그거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들고 이제 출국장에 가서 일하는 직원한테 전화를 보여줬더니 그 QR코드를 찍고 제 얼굴을 여권과 비교해서 확인하고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전과는 다른 일이죠. 체크인 카운터에 가서 여전히 패스포트와 예약증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탑승권, 보딩패스를 받는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바뀐 시스템이 있었고 그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선진국이 된다, 나라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약속, 공적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지 못하는 혹은 갈등이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는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저 말이 저 공언되는 저 약속에는 다른 뜻이 있다 혹은 다른 아젠다가 있다,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고 똑같은 말과 똑같은 일에 대해서 아주 정반대로 해석하며 싸우는 거죠. 다윗은 그가 살았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자신을 의롭게 빚어가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하나님은 나의 완전함을 보시고 내게 갚아주셨다라고 공언했는데 그 완전함이 과연 다윗의 삶에 흠이 없었음을 뜻했는가? 우리는 짧지만 급하게 보았지만 확인했죠. 아니요, 다윗의 삶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결정적인 사건, 예를 들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10계명을 거의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어겼는지 우리는 보았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 앞에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현실이 함께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로움이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노아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다 말씀했어요. 이 타밈, 완전하다는 말은 그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평가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여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어 행하는 것이 우리가 흠이 없는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판단받을 수 있는 근거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의로움과 판단은, 의로움과 거룩함은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정받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머물러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게 빚어가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하고 나단으로부터 지적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만 죄를 지었사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는 그의 그 간절한 고백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 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과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다윗과의 삶을 통해서 다윗과 동행하셨던 그의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결코 그를 떠나지 않으심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을 그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이사야 41장 9절 10절이지만 8절부터 이렇게 하나님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9절에 뭐라고?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는 사무엘에게 다윗을 보일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이도록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리도록 하셨고 그가 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여 택한 자인 것을 사무엘로 알게 해주셨잖아요. 사람들이 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 택하셨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잘 살고 우리가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말씀에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심을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하여 알았고 그가 동행하는 가운데 무엇을 배우사 알았다고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고 낮추시리이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나발로 인하여 분노해서 칼을 들고 나발을 죽이려 갈 때 아비가일의 권면을 듣고 그가 분노의 칼을 거둘 수 있었던 거고요. 자기를 까닭 없이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했기 때문에 시기하여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그가 두 번이나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거고요. 자기가 압살롬에게 쫓겨 비난 갈 때 다윗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다 라는 그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서 사독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고 그를 쫓아올 때 아니다 돌아가거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그 궤가 있는 것으로 다시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를 향하여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신뢰했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도 그는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을 배반하는 그 분노의 순간에도 낙담하는 순간에도 참으로 가슴이 깨어지는 순간에도 그는 참을 수 있었던 거죠. 다만 예할 일에 예하고 스스로 그 일을 바로잡으려고 수를 쓰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여호와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싶어요. 그는 수를 쓰지 않았고 조금 더 자극적인 말을 쓴다면 그는 꼼수를 쓰지 않았고 그러므로 정도를 걸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가를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에 어려운 순간, 억울한 순간, 낙담되는 순간, 아쉬운 일들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다만 예 할 일에 예하고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보이시고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보이시는 공의로 심판하시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가는 말이죠.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고 억울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수를 써서 빨리빨리 우회로 급행로를 타고 지나가지만 순서를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난 이런 태도와 결정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 물어보고 싶은 거죠.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어떤 혜택을 빨리 받는 것을 그리스도인 간의 협력이라고 혹시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래 이 일은 안 되는 일인데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안 되는 일을 법을 심지어 어겨가면서 되게 해놓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고 악법이라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이 혹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지 않은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런 결정들은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빨리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인생과 역사를 이 현실을 붙들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윗이 걸었던 길이 온전한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요령을 부리고 이렇게 저렇게 수를 써가면서 빨리빨리 나가는 사람을 보면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열받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래 너도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나도 한번 해보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 한번 다시 우리 따라가 보는 것이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보이시고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스르심을 보여주실 거다. 그래, 그 하나님을 한번 믿고 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과 그 삶의 결정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28절에 이제 21절과 28절에 대한 뭐 제 묵상이고 지난번에 급하게 읽었던 거에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너무 우리 현실을 잘 요약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등불과 나의 어둠 말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여기는 우리 이제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런데 원문의 순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을, 나의 어둠을 밝히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NIV 번역이 참 제 마음에 와닿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You Lord, Lord라는 게 여호와여. You Lord are my lamp. 당신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그 다음에 The Lord turns my darkness into light. 그 여호와께서 내 어둠을, 나의 darkness, 내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다.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어둠이 무엇일까? 우리 적진을 향해 뛰어들어가야 하는 상황, 성벽 장애를 넘어서야 하는 상황, 또 그가 피난을 해야 하는 상황, 또 뒤에 나오지만 원수,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 말하자면 이런 어려움, 이런 일들을 인생의 전쟁 같은 세상에서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그가 겪었던 밧세바의 사건이나 그가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그런 모든 사건들도 다 어둠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의 등불, 나의 어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 어둠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어둠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공부를 잘하고 우리 딸은 시집도 잘 가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우리는 아프지도 않고 건강도 아프지도 않고 내게는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는 어둠이 없기를 바란다고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어둠이 있어요. 안 목사 참 믿음이 없구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예, 제가 제 형편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는 그런 형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그 일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고 그 일을 생각만 하면 그 앞에 서기만 하면 가슴이 쓰라니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의 십자가가 있다고요. 나름의 가시가 있다고요. 내 어둠. 내 어둠. 근데 예수를 믿고 신앙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뭘 바라냐면 어둠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둠이 없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 어둠을 없애주시지는 않아요. 우리를 그 어둠으로부터 예외로 만들어주시지는 않는다고요.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악인이나 의인에게도 다 골고루 햇빛을 주시고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만 모든 질병과 괴로움부터 예외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기가 막힌 고백을 보세요. 내 어둠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시고 그 등불 대신 여호와께서 내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의 어둠, 내 문제, 내 슬픔, 내 수치, 그 재와 같은 내 수치를 화관으로 바꿔주시고 내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 내 상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그 상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도록 만드시는 역사. 사람들이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자가 저렇게 죽는 거 보니 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 저렇게 죽는 것을 보니, 저렇게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셨잖아요. 그가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가 어떤 일을 이루셨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증거가 됐잖아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 그러므로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현실을 너무도 잘 알고 이해하고 드러내주고 그러므로 용기가 되는 거죠. 이 나의 등불과 나의 어둠이 같이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도 제게는 위로가 됩니다. 어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어둠을 하나님은 빛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과 같은 상황을 겪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어차피 겪어야 되거든요. 도망가는 방법은 없어요. 어차피 겪어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어 기도해야지. 그죠? 어떻게 해요? 그냥 외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왜 그래요? 그러면서 저 이 말씀을 보는 나는 뭐야? 그런데 여기 여호와예요.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요,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이거 저 겪어야 된다면 이 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 일 가지고 꼼수 부리지 않을래요. 말씀대로 한번 해볼래요? 다윗은 그가 살았고 그 살아온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가 거침이 없었다고요. 그 거침이 없었던 그 다윗을 우리가 그 다음에 볼 수 있는데 뭐라고요?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영어 번역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For by you I can run against the troop and by my God I can live over the world. 여기 우리 이 영어 번역이 히브리 말을 조금 더 직역한 건데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의역한 거예요.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우리가 거침이 없을 수 있는 우리가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이유인데 근데 원래 원문은 더 단순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by you, by my God 하나님 때문에 내 하나님 때문에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거침없이 적진으로 뛰어들고 마주서고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를 넘어서려고 뛴다는 거죠. 거침이 없는 삶을 살았 수 있었어요. 혹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아 하나님 저 앞에 적진들인데 적진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야 할 때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가만히 좀 있어. 저도 제 인생에 그 음성 분명하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너 가만히 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둠과 같은 혹은 어려움과 장애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주서게 하시고 우리가 달려가기를 장애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뛰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못 넘을 것 같아요. 내 이 도약하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뛰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놀 때 아이들이 이렇게 펄쩍 뛰면 우리가 팔을 잡고 으쌰 그럴 때 아이들이 이렇게 발도듬을 했을 때 으쌰 하고 하는 그 뚫어주는 아빠의 엄마의 힘 때문에 아이는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것을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올라갈 때 느끼는 힘 뭐예요? 내가 뛰었더니 올라가는 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랑스러운 협력. 저는 사람 간의 의사소통을 할 때 가장 강력한 그 수단이 스킨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서로 좋아하면 이 자꾸 만지려고 그러는 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셔서 그래요. 우리 몸 전체를 덮고 있는 이 피부가 아주 예민한 감각기관이고 이걸 통해서 서로의 신뢰와 사랑을 확인하니까 자꾸 만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아이들이 엄마가 이렇게 만져주면 안정이 되고 잘 크는 이거는 이미 과학적인 연구와 관찰로도 확인이 됐죠.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내가 구할 때 내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들으시고 그의 손을 내밀어 나를 그 구덩이에서 꺼내주시는 그 스킨십 말이에요. 그 스킨십. 그 스킨십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적진 앞에 마주 섰을 때, 장애 앞에 섰을 때 거침없이 뛰어 들어가는 이 거침없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고백이 31절에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길, 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완전하고 그 길을 보여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은 믿을 수 있으니 신실하니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 거침없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나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피해야 할 때가 있다고요. 때로 우리 인생에 보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가 우리를 완전하고 안온하게 보호해 주시는 방패.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불화살을 막 소나기처럼 쏟아부어도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품 안에 있는 안온함 말이죠. 베트남에 갔더니 이 날씨가, 이 동남아 날씨가 비가 요즘 우기인데 비가 오면 막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한 번은 행사 끝나고 식사하러 가는 그 중에 비가 그렇게 오더라고요. 차 안에 차를 타고 가는데 막 퍼붓지만 그 차 안에 있으니까 그냥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어휴 저 사람도 어떡하나 하는 그 평안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믿을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안온함은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내 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위협하는 그 일이 창수와 같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해 봐야, 이거 경험할 때 큰일에 걸지 마시고요, 작은 일에 경험해 봐야, 작은 일을 하듯이 큰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이번에 홍수에 우리 집들이 떠내려가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과 제 인생을 우리가 어딘가에 빚는다면 그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말씀을 쫓아가는. 근데 그 반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서로 이렇게 교직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겠는데 32절에 우리 한번 크게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누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 외에 누가 나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이라는 말은 보통 명사예요. 엘로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말이 곧 신앙 고백인 거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창세기 1장에 쭉 진행이 될 때는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쭉,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인 진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로 창조한 기사가 다시 요약이 돼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노예 되었을 때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역사 가운데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창세기 2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는 역사 가운데 오셔서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사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시고 행하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곧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분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인 거죠. 이거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시던 중에 그 대답 끝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여호와 외에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리요? 라고 하는 이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구세주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것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계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하셨거든요. 이때 이 반석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과 그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참여, 그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를 머리 대신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교회의 몸으로 삼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빚어가고 계신 거죠. 오늘 그러므로 이 다윗의 고백이 다른 이의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 고백인 거죠. 누가 우리 하나님의 반석이랴? 우리 그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분명히 확인해 주시냐? 복되도다. 정답 옳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은혜, 그 은혜로 빚어진 이 관계, 이 고백 가운데, 이 고백 위에 그 고백을 반석 삼아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거고 여러분과 제가 그 교회 되어 세상 가운데 사는 거죠. 그 뒤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 적진으로 뛰어들게 하시고 또 성벽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암사슴 발과 같게 해서 그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를 그 손을 가르쳐 원수와 싸우게 하시고 노트화를 당기게 하시고, 노트화를 당기는 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힘을 그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방패를 주어 그를 보호하게 하시고,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를 온유하게 품어 그를 온유함으로 그를 양육해 주시는 은혜를 그가 경험해 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거침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보폭을 크게 해도 미끄러운 땅에서 보폭을 크게 뛸지라도 그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원수를 무찌를 때 인전 못해 나가서 물리치는 법이 없었던 거로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했던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아, 내가 가서 힘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걸 가지고 내가 잘해서 이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돌이켜 보니까 39절에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 죽은 능히 일어나지 못했던 그 일을 이루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행하고 나서 이루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나님이 하셨겠던 일이고 그리고 뭐예요?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그들로 방어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들 끊어버리게 주께서 하셨군요 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걸 인정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셨던 그 길을 따라서 원수와 장애물 앞에 마주서고 뛰어들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두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그러므로 이루었던 이 놀라운 왕으로서의 승리하는 역사를 그가 더 쭉 말해주고 난 다음에 44절에 46절은 이방 가운데 또한 자기를 어떻게 세우는가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이다. 다윗이 그의 왕으로서의 통치와 국제관계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경험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마지막 5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라고 생각할 때 다윗의 후손에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백성들 지금 누구예요? 여러분 저 임진왜란 때 저 캐톨릭 신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긴 했지만 그보다 그 전에 신라 때 네스토리안들이 경교라는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긴 했지만 그러나 개신교가 전해진 건 1884년에 처음 연도가 정확해야 되는데 19세기 말에 제가 말해놓고 숫자가 틀린 적이 있으면 덜컹덜컹합니다. 그때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알지 못했던 흑암 중에 있었던 백성들이 빛으로 나와 주를 경배하게 되었잖아요. 저는 다윗이 이것을 알고 노래하지는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역사의 완성을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예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세요. 그 하나님 나를 의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완전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다윗이 47절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 반복되는 이 나의 하나님, 나를 높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일들, 역사,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스토리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지금 쓰고 계십니다. 괜히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덤덤한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써가고 계신 스토리라고요. 여기 이 중에 계신 누구도 그 어떤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도 다른 그 누구라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시지 말라고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과 의로움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잴 수 있다고요. 저분은 귀한 분이고, 저분은 높은 분이고, 저분은 위대한 분이고 성공한 분이고,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세상이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나를 향하여 당신은 누구세요? You are nobody. 그럴 때 그 사람한테 굳이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확인하시라고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나, 하나님이 당신은 몰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신 거를 너는 몰라, 바보야. 여러분, 그 다윗이 고백한 그 노래, 이 다윗이 고백한 그 이야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하여 써가고 계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함부로 평가절하 하지 마시고요. 요즘 뭐 한국 드라마가 무슨 뭐 외국 상들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천국에 기록되는 하나님이, 하나님 작, 하나님 감독.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공 되시지만 그분이 우리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건을 기억하시고, 이 시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인생과 역사를 통치하신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에 우리가 수를 부리지 않고 정도를 따라 걷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생을 결정할 수 있고, 우리 인생에 등불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인생에 어둠이 없어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느 결말이 되어가는 그때 우리가 돌이켜보면 내가 싸워 이겼던 것이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셨구나라는 그 고백,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을, 이 같은 시편인 이 시편 18편의 처음 시작의 이 고백으로 마감하고 싶은데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꺼번에 해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번 주 숙제는 이 고백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은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찬송 우리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할까요? 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대적들을 무너뜨리시고 원수들을 꺾으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가 콧김을 부시고 그가 소리를 치실 때 세상의 기초가 드러나고 세상의 모든 감추어진 비밀이 폭로되는, 그가 발을 내딛을 때 천지가 흔들리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떨며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향하여 네가 나를 택한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택하였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실과 진리를 보증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겠지요. 어둠은 오겠지요. 우리를 흔들리는 폭풍은 오겠지요. 그러나 이 좋으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 어둠 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 어떤 일을 내게, 나를 위하여 행하신다면, 하나님, 그 일은 나를 위하여 완전한 길이요 실수와 실패가 없는 길이오니, 혹여 제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특히나 이해되기 어려운 그날에 나의 등불이 되신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어둠을 비추시나이다, 밝히시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주님을 알고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 되신, 우리의 힘이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폭풍 같은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가야 할 그 곳까지 영광의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며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우리를 향하여 증언해 주심이 이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며 그 영광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지체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